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여 나온 심령들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걸어가는 이 인생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환난과 시험과 낙담케 하는 일들을 만나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힘과 소망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지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삶들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보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더욱 열망하며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주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자의 모든 마음마음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민자리가 많이 보입니다만, 이 자리를 또 사모하셔서 끝까지 또 이 자리를 또 여러분들이 계속 또 유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봤습니다만, 우리가 3장 1절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했었던 구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도직과 또 대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구절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뛰어납니까? 예수님이 뛰어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께서 뛰어나십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다 이해하고 했으니까 이제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고 보는 수준이나 실력은 빵점입니다.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이유와 또그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의 어떤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시를 읽을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시를 읽으려면 그 저자의 어떤 감정과 우리가 감정을 이입을 해서 그 그 시인이 가지는 어떤 감성을 가지고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그 시를 제대로 읽게 되는 거죠.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뭐예요? 이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하는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노래한 시일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그것은 뭐예요? 일제의 침략, 그 식민지 시절에 민족을 잃고 나라를 잃은 그 나라 상실의 아픔을 표현한 시 아닙니까? 이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의 가족에서 태어나서 유대의 풍습과 관습과 그 가치관과 교육을 받고 자라난 정말 뼛속 깊이 유대인들인 것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인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지금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미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대인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서 가장 존경할 만하고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손꼽아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출생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죠. 이 모세는 원래 출생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이 남자애를 출산하거든 바로 죽이라 그런 것이죠. 그 속에서 생명을 기적적으로 보호받은 인물이 되죠. 그래서 애굽 공주에 의하여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어머니는 그의 유모로 그의 곁에서 그를 길리우게 해서 자라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직접 부르시죠. 사막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인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는 선택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펼쳐 보인 인물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이 모세의 손에 의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린 것도 그러하고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러하고 광야에 나와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능력들을 그의 손을 통하여서 펼쳐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2장 6절 민수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여기 보면 다른 선지자와는 분명히 구별된 이 모세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대할 때에는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시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시지만 이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구절은 잠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냐 하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는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명백히 말씀하시고 또 은밀하게 수수께끼로 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지자요, 위대한 선지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는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는 구별된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전달해준 사람이 되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유대인을 유일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율법을 전수한 자가 바로 전해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전달해준 자가 이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잃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의 이름을 넣어서 모세의 법이라 이렇게도 읽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였습니다.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죠.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민수기 12장 펴셨으니까 12장 3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세에 대하여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모세는 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요 또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지명하여 세우시고 또 그를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이 실제로는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물론 타이틀이야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모세가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이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고 나오죠? 모세가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서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이죠. 그 양팔을 누가 받들었죠? 아론과 훌이 받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그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이거 예전에 우리 다락방에서 한번 나누었던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좀 삐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너희는 먼저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나와서 이 모세가 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 모세만이 하나님께 대면하러 가는 것이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간구를 드리고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이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모세는 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초기 유대 전승에 보면 이 모세는 천사들보다도 위대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에는 예수님과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이 모세를 상당히 과장되이 여겨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나 아니면 유대교나 그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여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할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분명히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히브리서 3장에 가서 1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신앙의 초점과 그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도직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사도와는 분명히 구별된 사도직입니다. 이 모세도 어떤 면에서는 사도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그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모세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 모세는 아무것도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그 믿는 자들을 이끌고 가시도록 하시는 일까지 병행하여 함께 하시는 그런 사도직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직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신 거죠. 일단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누구보다 친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죽음까지 경험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여서도 충분히 우리 편이 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서 계신 것이죠. 그가 또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지금도 영원히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우월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보다 우월하신데 그 우월함이 어떻게 우월한가 그것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이 모세의 신실하심과 같은 겁니다. 이 2절은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통점이죠. 아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가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충성된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것으로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적인 선지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사건과 예수님께서 구속 사건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여행을 다니시면서 아주 웅장한 성당이나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경이롭죠. 아름답고 그 예술성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대단한데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는 얼마나 더 대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떻게 비유되고 있냐면 그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다고요? 그 집 지은 자가 되는 겁니다. 건물과 건축자와의 비유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우월하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로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종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아들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저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시면 심심하고 졸립니다. 이렇게 좀 색깔 펜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치시고 그러십시오. 이렇게 성경책을 깨끗하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중요한 거는 꼭 표시를 하십시오. 모세는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아들이 되는 거죠. 분명한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묘사하는 것을 보세요. 그 종은 무슨 일을 하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과 제사 제도와 모든 의식과 성전 기구들과 성막과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집에 상속자로 올 자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그 집의 상속자요 또는 그 아버지와 같은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더디 믿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러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모세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을 위하여서 써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분명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도 종으로서 신실하고 충성하였습니다. 모세가 충성한 내용은 뭐죠?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평화롭게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종된 위치에 있는 자리의 가운데서는 열외된 상황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가 굳이 애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고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하심대로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체 되십니다. 그는 굳이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기쁘신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신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신분도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심을 분명히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권고를 하죠. 이 권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보아야 합니다.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권고합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그 아들의 집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서 그로 더불어서 우리가 갖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섬겼고 그 하나님의 집의 권속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맡고 있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집의 권속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나옵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들 앞에 어떠한 유익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지는 어떤 행복도 보이지 않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자꾸 연기가 되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으라 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형편은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삶도 그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내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고의 내용은 그 이 수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어디에서 발견되고 어디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요 자랑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모세를 그렇게 막 과장하거나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 현실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꾸 구약을 회상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 부러워 보여요. 그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선망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아까 찬양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말씀도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월하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 또한 구약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더 우월하고 위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되 그 예수가 모세 같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홍해를 갈라주는 어떤 그런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목마르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그 갈증을 해소했으면 좋겠고, 내가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고기가 떨어지는 그 기적과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구약 시대를 여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수신자들처럼 예수를 옆에 두고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소망의 확신과 이 자랑은 우리 신앙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고 나옵니다. Hold on 이라는 얘기인데, 아주 타이트하게 붙잡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4장 14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굳게 잡으라는 요구와 권고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게 잡을 만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형편과 남에게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들도 저에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을 돕고 싶은데, 정말 그분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없거든요. 제가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저 자신을 봅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게 하는 일들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정말 해결책이고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굳게 잡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 당하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것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소망의 견고한 확신과 그리고 자랑인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아까 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 지금 수신자들은 그 앞에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오는데, 거기서 구약의 모세가 주었던 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고스란히 그것을 감내해야 되고 그것을 다 그 받아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에게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있으니 그것을 실제적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로 나와 있죠? 6절에 끝까지,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분명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해결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 현실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고 무엇을 확신할 만한가? 우리에게 자랑이 무엇인가? 아셔야 되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집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